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고마워 27장 1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아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은 자주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앞에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붙일 거예요. 매주 연애를 할 때 그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산이 찾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랑 나랑 각자의 생활이 좀 바빠졌어요. 각자 학생 때는 맨날 붙어있다가 각자 취업하면서 서로 바빠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죠. 근데 그때 이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죠. 그쵸? 그냥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닐 경우가 있어요. 둘 사이에 그냥 좋은 관계를 하고 지냈는데 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의 가족이건 저쪽의 가족이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친구이건 그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환경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전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코로나 잘못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가운데 관계적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 내가 학교 때 시칠 때는 너무 연애하기 편했는데 각자 직장 가니까 힘들어. 100% 이해하죠. 근데 그러니까 헤어졌어라고 얘기하면요. 아, 그만큼 사랑하진 않았구나가 되는 거죠. 그쵸? 아,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예배도 가고 내가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되게 좋았는데 아, 이제는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뭐 순나눔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끝나고 차 한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야 되고 아 그렇게 예배를 가느니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여기 19명밖에 없던데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야? 여기도 안 앉아있고 거기도 없으면 응?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응? 이건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이때 더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도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기 위해 평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심만 하고 내가 원하기만 할 수 있었던 시대를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시즌은 뭔가 뛰어넘어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즌이에요.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집중해보려고 하고요. 내가 전처럼 교회 생활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내가 마음에 담아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제가 따로 나눔하는 시간이 없고 제가 또 설교가 끝나면 이분들이 다 퇴장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좀 이 앞부분에 자꾸 광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은 이제 계속 한 5분 정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해 보고 같이 대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여기까지 오시기에 오늘 불편하시고 긴장되시겠지만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처소에 계시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름다움은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목적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요 몇 달간의 생활비를 투자하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어디를 갑니다. 그쵸? 그리고 그 몇 시간을 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억을 평생을 걸쳐서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정말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을 했어요. 제가 한 15분 봤을걸요? 이게 지나가면서 이동 중에 본 거라. 근데 와, 내가 그때 거기 갔었는데, 와, 별들이. 근데 아름다움이 목적인 거예요. 그걸 보려고 시간과 돈을 들여요. 여행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테리어, 가전, 좋은 집, 다 뭐 생각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공간에 있고 싶으신 거죠?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딱 뜨고 일어났을 때 내 방 안이, 내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내 거실이, 내 집이 아름답길 바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찾고, 보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투자하시고, 그 돈을 들여서 이쁜 거 갖다 놓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만 있나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되게 이쁜 차, 되게 예쁜 옷, 그게 비쌀 뿐이야. 그렇죠? 이쁜 시계,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명품이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허세에 쩔은 사람이 아니나 내 눈에 아름답지 않은데 그것을 선택하겠어요? 내 눈에 너무 이쁘니까 그 돈을 감안하고라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름답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아름답길 바라죠. 이거는 오늘도 화장을 하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미용을 하시고 이쁜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하시고 왜 그래요? 저도 오늘 머리 감고 왔는데 이거 드라이하고 막 왜 그래요? 내 외모가 아름답길 바라요. 내가 딱 봤을 때 너무 별로다 하면 또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괜찮다면 기분이 되게 좋고요. 사람 자기가 되게 아름답길 바라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귀를 바라요. 아름다운 사람을 화면 속에서 보는 것도 좋아해요. 직접 만나면 더 좋아하고요. 사귀면 더 좋아하고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목적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무게를 두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건의 아름다움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고 보여줘도 그게 대단한지 잘 몰라. 아 그런가 보다. 액수를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 헛돈 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세상 부러워. 아 유진이가 옛날에 사하라 갔다 오고 제가 얼마나 유세를 떨었는데 뭐 사막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들을 때마다 거슬려 가고 싶어. 들을 때마다 사막에 비 내리는 소리 사하라. 쟤는 사하라를 보고 죽고 난 사하라를 못 보고 죽겠구나.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쟤는 사하라를 가봤는데 난 사하라를 못 가봤구나. 왜? 나한테는 그 아름다움이 중요하거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외모가 중요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 물건이 더 중요한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지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은 그걸로 분류할 수 있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기 인생에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미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한 가지 더. 그러면 아름다움은 이렇게 유형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아름다움엔 무형의 아름다움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내면에서 저게 아름답다고 감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고귀한 인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진짜 지치고 힘든 어깨로 불을 다 끄고 나오시는 이제 소방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헌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건 뭐에 대한 거예요? 헌신에 대한 거예요. 어떤 건 노력에 대한 거예요. 진짜 완전 상처투성이의 발레리나의 발 이런 흑백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껴요. 와, 노력에 대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진짜 그냥 땀 흘려 노동하는 사이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웃는 사진 그런 장면 우린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 노력에 대한 거예요. 가장 많은 건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죠. 그게 남자 여자가 이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아름답다고 느껴요. 되게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건 외형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거죠. 그렇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아름답다고 느껴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도전에 대한 거죠. 체계별화 이미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 그 이미지를 티셔츠에 입고 이렇게 사용하나요? 아니요. 도전에 대한 거예요. 스포츠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언더독을 응원합니까? 도전에 대한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고귀한 인격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고귀한 인격의 조각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내적인 아름다움, 무형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조언하죠.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조언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되게 도덕적인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경제적인 권면이에요. 같은 투자를 했을 때 외적인 아름다움을 얻었을 때 오는 기쁨의 총량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얻었을 때 느껴진 기쁨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기보단 이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 봐야 5% 나오는데 이건 15%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외모를 가꿨어. 열심히 노력해서 외모를 가꿨어. 어떡할 거야?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는데 견딜 수 있어요? 투자 대비 손실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보고 왔어. 내가 또 갈 수 있어요? 뭐 사하라 또 갈 수 있어? 도나라는 똑같은 입장이지. 또 가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즐거움의 총량보다 여기서 느껴지는 즐거움의 총량보다 뭐 여기서 느껴지는 즐거움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였을 때 여기에 돈과 시간을 들였을 때 네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그렇잖아요. 또는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을 봤을 때랑 감동적인 장면을 봤을 때랑 어떤 울림이 더 크냐고요. 여러분 이쁜 사람을 봤을 때 감동이 더 크잖아요.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럼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면요. 이쁜 사람 얼굴만 계속 나올걸? 우리는 그거 돈 내고 안 봐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계속 스크린을 가득 채워도 그거 돈 내고 안 봅니다.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안 나와도 어떤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영화를 우리가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봐요. 몇 번을 보죠. 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름다움의 일반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일반론을 전제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일반론을 길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충분히 여기에 젖어드세요.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일반론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인이 이 1단계의 외형적 아름다움, 2단계의 내적인 아름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요? 시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야, 3단계가 있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미 아름다움이 보다 뭐 집, 차 뭐 이런 거 뭐 아름다운 풍경, 외모 이런 거 1단계 좋죠? 보다 2단계 인격적 고귀한 인격 이게 2단계 아름다움인데 거기 뭐가 있어? 3단계가 있어. 하이클래스가 있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소원을 하나 빌려고 하시면 제가 이 소원을 빌 텐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한테 소원을 딱 하나만 들어주신다고 하시면 내가 빌 소원이 있는데 내가 요거 가장 원하고 사실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문장을 도덕적인 문장인 것처럼 날려요. 이 문장을 못 느껴요. 왜? 아름다움의 그 맥락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윗은 그랬나 보지. 어떤 감동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형적인 아름다움에서만 취해 있다가 이너뷰티 겪어보시면 그 수준이 다른 걸 느껴보셨어요? 아, 이게 외형만 이렇게 내가 머리 꾸미면 이게 아니라 진짜 이너뷰티구나, 진짜. 마음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쁜 애, 멋있는 애, 마음이 안 이쁘면 이거 오래 보면 추해 보이더라. 하나도 안 좋더라, 그 사람들이랑 있어봐야. 진짜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그럼 이 1단계에서 2단계의 도약보다 훨씬 더 큰 3단계의 도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의 이너뷰티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기쁨에 비교되지 않게 이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움. 아, 이게, 와, 이 느낌. 이 아름다움이 나한테 뭐가 돼? 목적이 돼. 이게 도덕적 조언이에요? 신앙적 조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경제적 조언이에요. 똑같은 시간과 열정이 있을 때 1단계 아름다움을 투자했을 때 네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5라면, 2단계 투자했을 때 네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15라면, 3단계 투자했을 때 네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30이고 40이고 5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신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먼저 구절로 쭉 봅시다. 첫 번째, 작품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제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하늘에 만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작품 중에 작품이 인간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라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그 구원자됨과 새 생명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승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됩니다. 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어기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꺾으시는 것들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느냐. 가장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작품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정말 믿잖아요? 정말 믿잖아요?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를 좋아해. 그러면 그냥 이 그림의 아름다움 속에서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아름다움을 봐요. 와,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왜? 그 작가의 조각이 이 작품에 반영된 거니까. 그렇죠? 이 작품은 그 작가라는 커다란 원의 일부니까 이 조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건 그 전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내면이나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2단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내가 확실히 믿으면 인간에게 담긴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아름답다 느낄 수 있어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인간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작품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설명하는 자, 이 마이크를 들고 말하는 자, 철학자, 책 쓰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요, 노동자의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맞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어떤 과정이 있어서 견뎌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의 것이 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막 여기 이거 선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진짜 근데 사는 건 보면 여기 이거 선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우리가 언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다. 하나님이 말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무너진 세상 이 문제 많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참으시고 감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싸우시고 견디시고 그 이 과정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몸부림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노력하시나 저렇게 견디시나 저렇게 용서하시나 저렇게 기회를 주시나 여러분들 열 번 하나님을 배신하도 열한 번째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선함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님의 뭐랑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아름다움이랑 연결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고 삶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삶에 담기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은혜.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진짜. 함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함께 나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함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함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 눈에 뭐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제일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이쁜 애가 나를 함부로 대. 이게 이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가 이게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셔. 나한테는 가장 그게 아름답다고 사실. 하나님 외모도 웬만하실 것 같은데, 그치?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보다 더는 뭐예요? 이 사랑의 아름다움 중에 또 더 깊은 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환을 견디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상처주는 나를 견뎌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것을 두 단어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십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가 뭐가 아름다워요? 외적인 걸 보는 사람은 그게 아름답다는 걸 알지 못하죠. 근데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위에 아름다움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세상을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 싸우시는구나. 이게 어떤 도전의 아름다움보다 뭐 체계바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보다 이 십자가 속에서 이 치열하게 싸우시는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저가 치열하게 싸워나간지를 보니까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저걸 견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십자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냥 우리가 지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나가신 새 사람 된 내 모습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때 내 안의 천국을 내가 느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정말 아름다우시다. 정말 이런 이 땅에 임하는 공동체, 아니 그보다 더는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 천국. 그런데 그 빛을 보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으십니까? 오늘만 사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얘기했죠. 내일보다 더 나은 오늘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 하나님의 소망과 좀 거리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종교예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자연과 지금의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빛의 소망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수단과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수단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 혼자 던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건넌 다음에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들을 도우셨죠.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만 생각해. 그냥 홍해 건널 때 하나님한테 이런 나라를 세우라는 메시지 딱 닫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죠. 주의 돌보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수단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상적인 거 하나 붙잡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막 휘청휘청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수단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목적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불만이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간질을 하잖아. 죽지 않을 만큼 갖고. 왜? 내 방향성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께 그걸 돕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은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향성이랑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 이걸 도우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도움받아본 경험도 있지만 어느 쯤에서 불평하게 되고 어느 쯤에서 원망하게 돼요.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도우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지가 않잖아.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만날 열으셨는데 충분하지가 않잖아. 매출하게 보내주셔도 충분하지가 않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컴플레인하죠.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다 불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은 이쪽 편향성에 빠져요. 돈을 안 받았냐라고 하면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고마울 정도는 아닌 수준에 머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디 쏠려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정말 주를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받고 이런 건 촌스럽고 싫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안 되고 막 아 하나님 안 되는 걸 시켰네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도우신다는 걸 알고 도움받은 경험도 있는데 중간중간 계속 아 근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도우세요? 왜 이런 식으로 도우세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도우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신앙적 편향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수단에 쏠려있던가 목적에 쏠려있던가 그런 거예요. 양쪽을 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거제에서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하는 거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뭐에 대한 거예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헌신. 그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래 주 뜻대로 살아야지. 아 그렇게 못해서 항상 죄송하죠. 제가 좀 더 그래야 될 텐데. 그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여러분들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명의 측면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래서 내가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보겠다고 몇 개월 생활비를 쏟아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서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다 쏟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 대심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감각에서 신앙을 아직 모르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뭔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감각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좀 더 가셔야 돼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직 진짜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신 거예요.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신앙으로 가야 그때부터 신앙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진다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 있으시죠? 너무 이쁘니까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이쁜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환장하지. 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새로 옷 샀어요. 너무 이쁘죠? 얼마야? 한 70만 원이요. 아,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고 70만 원을 주고 이걸 했는데 마치 70만 원 줬더니 200만 원 돌려받은 애처럼 말하는 그 친구는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야.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엔 제가 왜 이렇게 주를 위해 살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관심이 많지? 뭔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지만 본인은 지금 내가 넣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게 훨씬 더 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은 그래요. 야, 난 렘브란트의 그림이 생겼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천억짜리야, 천억짜리. 나 이제 곧 천억을 벌 거야. 와! 한 사람은 좋겠다. 근데 나한테 천억이 있다면 난 렘브란트의 그림을 사겠어. 이 차이예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갖고 있지만 미쳤어? 이딴 걸 사게? 이 사람은 나에게 그 돈이 있다면 난 거기 있을 거야. 그럼 뭘 쓰겠어? 뭐 하게? 그럼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과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름다움까지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정말 우리 아까 차영아처럼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뭐 해달라는 소리가 쑥 들어가.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졌거든. 그렇잖아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느껴버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세계 유진이가 그렇잖아요. 쟤는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한국에 어딜 가도 감동이 없더라고 얘가. 이 아름다움을 느껴버리면 뭐 강원도 갖다 놓고 전라도 갖다 놔도 뭔지 몰라. 이 디테일한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봤는데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껴버리면요. 그래 이쁘다. 뭐 옷 이쁘네. 집 이쁘네. 그래 이쁘다. 좋겠다. 여행 갔다 이쁘다. 이쁘다. 좋겠다. 하지만 그거야 뭐 그렇게 안 돼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까?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무슨 상상을 하냐면 뭔가 신비체험, 뭔가 천사가 팍 날개 피고 하얀 빛이 막 이렇게 흰색 좋아하세요? 그 흰색의 원톤의 천사 날개 그게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를 보는 걸 자꾸 아름다움이라고 착각해요. 왜? 아직도 1차원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1단계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2단계 아름다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마음으로 보는 거지. 3단계의 아름다움인데 눈으로 보는 거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보지 못했을 뿐. 봤지만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린 소경이니까.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봐요. 아이가 자라날 때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만 못 봤죠.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지만 어릴 땐 그게 당연하게 소비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당연하게 소비하잖아.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야 사랑을 느끼죠. 그때서야 보죠. 엄마가 사랑 안 해줬어? 그럼 반대로 갑시다. 반대도 가능하죠. 어릴 때는 엄마가 날 함부로 대는 걸 몰라요.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참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보여요? 엄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됐다는 게 보이죠. 그럼 그때 내가 뭘 느껴요? 분노를 느끼죠. 그때 보이는 거라고 엄마의 불의가. 이게 좀 나? 이때 이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는 보지만 못 봤던 거고, 이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뭘,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거 말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라고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떠신지. 나에 대한 그 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까지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좀 도우신 경험이 있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그 속에서, 와, 하나님께 이거 도와주셔서 좋다. 요거 말고, 아홉 명의 문둥병자 같이 말고, 한 명처럼, 나를 이렇게 구해주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배려하는구나. 날 아끼는구나. 마음 쓰시는구나. 그거 하나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세요? 그럼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세요?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이십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도전과 승리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본인 자체가 이쁘게 생겼던 사람이었고요. 음악에 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왕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걸 많이 봤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지점까지,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 부럽다가 돼야 돼요. 다윗의 지점까지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에 취해 계십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추한 게 나쁜 거고.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외형을 꾸미는 아름다움에 취해 계세요? 꾸미세요. 좋습니다. 꾸미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건의 아름다움? 너무 좋죠. 가격값만 보시면서 구입하세요. 괜찮아요. 공간의 아름다움? 형, 여러분 방을 이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의 장면들? 형, 그것도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지. 그거에 너무 쏠려 있다면, 그거에 너무 쏠려 있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권면을 합니다. 1단계 아름다움보다,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더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존경만을 말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형의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살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쉽다는 거지. 본인의 투자이고 본인의 수익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아쉽죠. 떨어질 주식을 계속 사니 답답할 노릇이죠. 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여러분들 더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아무리 무너지고 여러분들 소유가 아무리 무너져도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는 그 내면 아름다움은 무너지지 않아요. 빛난다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보다 비할 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표대를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으로서의 신앙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